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 사랑이 되는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을 뭐 혹은 그런 외침들을 교회에서 종종 보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을 참 찾아보기 힘들죠. 뭐 물론 여전히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시는 믿음 좋으신 또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할머니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참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독선적이고 오직 이것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불편해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독교의 모습도 교회의 모습도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서 감동시키자 뭐 혹은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자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대한 전도의 접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문구는 이제 세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곧 우리가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제 앞부분만 히브리어 이제 순으로 잠깐 잠깐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잘 아는 그 쉐마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르치는 율법을 내가 가르치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라. 율법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랑 이 산다라고 하는 생명이랑 이 신명기 4장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곧 3절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율법이 지키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 바알불의 사건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불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을 따라서 바알을 쫓아서 음행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이제 수치인 것이죠. 모세는 이 사건을 다시 가지고 오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의 문제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것은 곧 죽음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런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살지 않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표로 하여서 지금 이제 살아 있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 증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특히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굉장히 이제 독특합니다. 애굽에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열 가지 재앙을 막 일으켜서 그 큰 애굽 땅을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그 이끌어내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입니다. 광야. 분명히 출애굽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처음 마주한 광경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죠.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계속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아, 이게 뭡니까? 이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 애굽의 삶이 하나님 이 애굽의 삶이 여기 이 광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광야의 삶보다 훨씬 좋지 않았습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제 계속 이 싸움을 이끌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구원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풍요였습니다. 풍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 풍요가 곧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풍요에 대한 갈구가 어디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내려준다고 하는 바알신, 풍요를 허락한다고 하는 아세라신,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아, 구원은, 생명은 풍요 속에서 오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결국 그 마음이 어디로 나아가게 하냐면 바알 숭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죽음인 것이죠. 죽음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지만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함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죠. 근데 이게 안 맞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말을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때까지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느냐? 왜 애굽과 같은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데 오히려 모세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속에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럴 것 같았으면 우리를 다시 애굽 땅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고 아 이것은 모두가 다 납득할 만한 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인데 모세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재물이라고 하는 풍요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는 풍요를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풍요를 누리면서 풍요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쟁취하고 풍요를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이게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주어지는 풍요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 나가지만 그것은 절대로 생명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에 빠져 있으면 무엇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새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을 외면하고 세상의 풍요와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성공과 명예와 그런 생명 아닌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팔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 이제 뭐 키가 나오지만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 단어는 목숨, 생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럼 여기서 한 자는 한 걸음 걷는 짧은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는 것으로 생명을 아주 짧은 1초라도 과연 연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것이며 생명은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것이며 구원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풍요가 아니라,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과 같은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6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기르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송하지만 인생이 어렵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인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와 같은 삶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주겠다. 생명 주겠다.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러 들어가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그래도 끊어지지 않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구나라는 이 생명 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 가운데서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요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 풍요를 주십시오가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가 생명을 구하면, 아,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롭고 가장 풍성하시며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가장 가까운 분이 되시는 것이죠. 33절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때 우리는 참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신명기 4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둘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모세는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냥 단순히 말씀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모세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그럼 우리가 열심히 지켜서 생명을 내가 빼앗아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생명을 내가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노력을 쌓아서 그것을 내가 따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놀라운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막 말씀을 지켜 해가지고 생명을 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거한다라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쟁취가 아니라 주님과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원래 형상이, 하나님의 임재는 형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이었다.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호렙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임하고 너의 삶이 나의 일이 될 것이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데? 우리의 삶이 무엇인데? 우리의 삶이 미천하고 우리의 삶이 특별할 것 없고 우리의 삶이 잘 살아봐야 죽음 가운데로 가는 삶인데 예수님께서 죽음밖에 없는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주님께서 네가 하는 그 일이 곧 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4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들고 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의 땅은 가나안에서 너희가 만들 나라는 너희가 말씀을 들고 가기 때문에 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일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일상이 어제와 같을 수 있고 우리의 오늘의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지고 힘들고 어렵고 목마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식들은 말을 안 듣고 상사는 쪼아대고 집에 가도 평안이 없고 직장에 가면 힘만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직 이 말씀에서 주께서 임하시고 오직 이 말씀에서 주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행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인생이 되며 여러분의 고민은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들고 붙들고 씨름하겠사오니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고민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임하셔서 나의 삶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반드시 생명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